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제일 관심을 끌었던 회사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였습니다.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무려 19%나 내렸고요. 트위터 역시 이용자가 100만 명이 감소했다는 실적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SNS 업체의 주된 수익 모델은 이용자를 많이 모은 다음에 이제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건데요. 이제 이용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건 슬슬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아직 못 찾았다는 게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발표한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매출이 1년 전보다 42%가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트위터도 매출이 24%가 늘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바라던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스에 가까웠던 실적이었는데, 하지만 투자자들은 과거의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 모델, 내일의 먹거리를 주목하면서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내놔봐라, 이런 요구를 하고 주식을 내던진 거죠. 증시 격언 중에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7월 3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청약통장 중에 청년이 가입하면 금리도 더 주고 세금 혜택도 있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라는 게 내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품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중고차를 살 때는 보통 중고차 시장에 딜러를 통하거나 직거래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매나 공매로 중고차를 사는 방법도 있답니다. 어떤 방식이고 혹시 이렇게 중고차를 살 때 유의할 점은 없는지 오늘은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7월 30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이 좀 바뀌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종 공고안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아하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더 강화하는 데 이 최종 공고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감을 몰아주지 말아라라는 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일 텐데.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상장사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
이건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회사에 이거를 자꾸 일감 주면 안 된다는 건데, 30% 이상 갖고 있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총수일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지분율에 따라서 일감이 많아지고 이익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이른바 사익 편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 공고안에 보면 이걸 굳이 상장사로 구분하지 말자, 그래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상장 총수일가의 지분이 20%를 넘는다라고 하면 대상으로 한다라는,
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29% 갖고 있으면 괜찮다는 걸 텐데.
그렇죠.
앞으로는 20% 넘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19%,
예,
이하로 갔든가 아니면 그러지 마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상 기업은 훨씬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정위가 특이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현행 203곳에서,
예,
441곳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상호출자 제한 집단 소속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내용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란 얘기고요. 대기업이 출자한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열사 주식들 회장님이 갖고 있던 거 공익법인에 넘겨주면 아들한테 물려줄 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계속 내려갈 수 있는데, 대대손손.
네네.
그 주식으로 사실은 좋은 일 좀 하라고 공익법이 만든 건데 계속 네. 그냥 그 주식 거기다 갖다 놓기만 하고 의결권만 행사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
편법적으로 지분을 유지하거나 상속하는 데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막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도련님이 세운 회사에 일감 몰아주는 거 좀 더 엄격하게 금지시키겠다는 뜻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분율을 20%대로 낮췄으니까요. 과연 이제 그 기업을 지배하는 지분율이 뭐가 적당하냐의 부분을 떠나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드러나 있고
예.
사실상 지금 이 지분율을 29.9%로 맞추거나 아니면 비상장사를 활용해서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뭐 이런 행태도 좀 드러났거든요.
예.
이거 자체를 막아보겠다라는 게 아마도 그 특별위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 내 이노션이라는 광고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광고회사의 지분율이 29.9%고요.
30% 넘으면 일감 몰아주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라는 또 차량 이렇게 물류로 옮겨주는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예. 지분도 총수의 지분이 29.9%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도 삼성생명이 지금 20.8%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만약에 20%대로 낮춘다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뭐 4대 그룹들 다 저 총수의 자녀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를 키워서 뭐 상속세를 네. 내기는 됩니다만 그 돈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계열사들로부터 일감 받아서 이제 회사를 키워서 그 회사를 어디 합병시키거나 어디에 팔거나 해서 만든 돈으로 상속세 내고 물려받는 이런 편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상속세율을 건드려야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라고 기업들은 보겠습니다. 상속세가 무거우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기업들은 예.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진 않지만 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뭐 그 경영권을 승계를 하려고 하면
예.
결국에는 지분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상속세가 워낙 무겁다 보니 그런 상속세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한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같이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사실은 있죠. 근데 공개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뭐 좀 더 강하게 단속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또 야당의 협조도 필요할 텐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공고안이고요. 공고안을 공정거래법 개편안으로 확정을 지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쳐진다라고 하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되는 것인데 지금 공정위는 일단 특별위원회의 공고안을 토대로 다음 달 중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서
네.
그걸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연내 통과가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기업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국엔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또 국회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뭐 쉽게 통과되기는 뭐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반발은 할 텐데 뭐 그동안에도 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반대 논리들이야 꾸준히 들어봤습니다만 이런 기업이 필요하니 우리가 따로 기업을 세웠다고 할 때 그걸 그럼 계열사로 만들지 왜 도련님 회사로 만들었냐에 대한 반론은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결국은 상속세 문제일 텐데.
예, 예, 그렇습니다.
글쎄, 언제쯤 이 논의가 또 불거지겠죠. 예, 다른 소식 하나 또 들어보죠.
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오늘 방문했다는데.
예, 예.
이게 중요한 뉴스예요?
아침에 이제 SK하이닉스 공장에 갔고요.
예.
지금 아마도 삼성전자 공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듯 한데요. 이걸 좀 언론들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마저도 그 대기업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장에 방문하거나 이런 일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현장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변에서는?
일단 아침에 지금 백 장관이 SK 하이닉스에 가서는 앞으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10년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 이걸 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원을 할 테니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 열심히 해달라의 뒷부분에는 사실상 투자와 고용을 좀 늘려달라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그 수출을 잘 지탱해주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뭐 격려 차원의 방문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게 말해서는 격려고 조금 뭐 나쁘게 해석하면 고용이나 투자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장관을 비롯해서 부총리도 이제 다음 달에 김동연 부총리가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 공장을 또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야 뭐 기업들이 필요하면 늘리지 말라고 해도 늘릴 거고
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늘려달라고 해도 쉽게 늘리기 쉽지는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그 등록을 했으면 신용카드를 이제는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라고 들었는데
네.
이 제도를 없애자. 그러니까 현금만 우리는 받습니다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논의가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네요.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자영업자하고 소규모 그 사업장에서는 이 의무 수납제를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반드시 응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단가가 낮은 것들까지 이제 자신들이 다 받다 보니
네.
뭐 수익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지만 두 번째 카드사들하고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이걸 받지 않을 권리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그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협약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시장에서 자신들의 자율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의무 수납제 자체를 좀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우리 가게는 가맹점 등록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현금만 받지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받아요.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
예.
등록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런데 가맹점 예, 예. 등록을 했으면 단돈 500원어치를 팔아도 소비자가 카드 내밀면 그 카드는 받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만 원 이하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또는 상품에 따라서 차별하게 하자. 많이 남는 거는 신용카드로 받아도 되고, 저 쓰레기 네. 봉투나 담배처럼 별로 안 남는 거는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걸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자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차별이라든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지원은 해야겠는데 수수료를 좀 낮추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이 의무 수납제 폐지 검토까지 지금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더욱 이 주장이 좀 강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사실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어려운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본물처럼 뭔가가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아무래도 그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예.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그 고용을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고용 인원에 대해서 임금을 더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수수료 싸움도 그렇고요.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도 아마 거기서 파생된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 예. 대통령하고 척진 대표적인 언론
네, <그렇습니다.
웃음> 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움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같이 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제보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이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골프 좋아하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지난해 1월에 취임한 이후에 골프장만 지금 111번을 다녀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81번이 누가 골프를 쳤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친엄 이상의 인사들과 한 달에 몇 차례씩 3-4시간 동안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얘기고요. 물론 이제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미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방문자의 방문 기록도 남고 대외적으로 목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큰데
네.
골프장 회동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뭐 공화당의 한 후원자 사업가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총리의 골프 라운딩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고요. 이 사업가는 자신의 방산업체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계획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골프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개적으로 신문에 그 날짜하고 골프 라운딩 뭐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같이 간 사람들 제보할 수 있는 거 제보를 다 받겠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는 상황이고요. 비용도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골프장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11번 갔을 때 들어간 비용을 지금 7,200만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우리
예.
돈으로 하면 80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전용기 운영비하고 경호비 등이 포함된 건데 조금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세금이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유정국 씨가 해외에 일거리가 있어서 좀 나가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몇 달씩 머무르게 되면 그 기간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병원에는 갈 일이 없는 건데 그러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도 이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아, 어려운 질문들만. 예,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더군요. 일단은 군에 입대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이때는 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다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아빠가 입대를 하거나 아빠가 수감되더라도 가족들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제 아빠 명의의 건강보험증으로 그래도 병원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유정국 씨가 질문하신 한 달 이상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입니다. 만약 온 가족이 다 해외로 나갔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요. 만약 이제 아빠만 외국으로 나갔다, 아빠가 돈벌이를 하는 가정하에 아빠가 외국으로 나갔다면 가족들은 국내에 남아서 병원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건강보험료를 50%만 깎아줍니다. 그런데 아빠는 직장에 계속 다니는데 다른 가족은 다 외국으로 나갔다, 이른바 이제 기러기 가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 가입자는요, 부양가족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건강보험료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사실상 아빠 보험증에 추가 요금 없이 무임승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해외로 다 나갔든 가족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다 머무르든 건강보험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영업하는 지역가입자는 계산법이 좀 다르더군요. 이분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부동산 같은 재산도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아들 명의로 땅이나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대학생 아들 때문에 그 가정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더 비싸지고요. 또 가족들 숫자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그 대학생 아들이 해외로 한 달 넘게 뭐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하면 이제 그 아들 몫의 건강보험료는 빼줍니다. 또 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안 내다가 해외 체류 중에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달치 건강보험료는 또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럼 이렇게 해외에 오랫동안 길게 나갈 때는 일일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잠깐만요, 저 건강보험료 안 내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과거에는 신고를 따로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출입국 기록을 보면 아, 이 사람 해외 나갔구나라는 게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자료를 받아서 따로 신고 안 해도 보험료를 알아서 깎아줍니다. 정리하면 직장 가입자는 회사 다니는 아빠가 외국으로 한 달 넘게 나가면 그 달치 건강보험료는 50%는 깎아주고 온 가족이 다 나가면 다 깎아주고 자영업하는 지역 가입자는 가족 중에 누가 이제 한 달 넘게 외국에 있으면 그 사람 몫만 깎아준다. 이게 결론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청약통장 중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내일 나온다는데, 이름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가입하면 유리하다 이거 같죠?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네요.
맞습니다.
다 배웠네요.
네,
청년.
네.
어디까지가 청년입니까?
아, 일단은 이 나이 기준이 청년이 19살부터 29살까지입니다.
네.
요 구간에 해당이 되면 이제 청년으로 보는데 다만 중간에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예.
그 기간. 그러니까 29살이 아니라 지금 저는 31살인데요. 중간에 군대 한 3년 갔다 왔어요. 이런 분들은 그 군대 기간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32살까지는 뭐 청년을 봐주고 이걸 최대 6년까지는 봐줍니다.
군대 오래 다녀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 요건도 있던데.
네, 소득하고 이제 무주택 요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이와 소득, 무주택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소득은 최소한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득이 없으면 안 되고
네.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는 청년이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많이 벌면 안 되고 연간 소득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무주택 요건. 이 조금 까다로운데
네.
본인만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세대를 같이 하는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집이 있으셔도 상관없는데
자기 명의의 집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예, 되는데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럼 세대주 분리해서 저는 원룸에 삽니다. 이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고 부모님과 같이 산다. 부모님 댁에서 그렇다라고 해도 세대주여야 되니까 이
네.
부분을 다 충족을 하죠.
그거야 뭐 맞추면 되는 거고.
네.
29세 안 넘는 청년이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집을 가졌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으니.
그렇죠.
이제는 나이만 대강 맞추고 큰 돈만 안 벌고 있으면 되는 건데
네.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일단은 우대금리를 주고 세금을 좀 깎아준다라는 건데 우대금리는 얼마나 주냐면 이건 일반 청약통장의 이율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일반 청약통장에 1.5%포인트를 얹어주는데
더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 일반 청약통장이 어떻게 주냐 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서 언제 해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청약은 1년 이내에 해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연 1%를 계산해주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해지하면 1.5% 그리고 2년이 넘어가면 1.8%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전체 기간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네.
2년만 넘어가면 2년 전체를 통으로 1.8%를 적용해 주는데 이 청년 우대형의 우대금리는 해당 연도에 1.5%포인트를 얹어주니까 최대 3.3%의 이율을 준다.
네.
그리고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세금도 없다. 500만 원까지는 이자가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자 소득세도 안 낸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일반 청약 통장은 1.8%로 계산돼서 받게 되는 이자가 약 세금 다 떼고 84,500원 정도의 이자가 붙는데
네.
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이자가 183,000원 여기 이제 세금도 전혀 없는
예.
그 정도의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윳돈이 좀 있으면 이거는 가입해야 되네요.
그렇죠.
웬만한
청약 가입하실 분들이면 당연히 여기 조건이 해당되면
그렇기도 하고 웬만한 저축은행 적금보다도 이자율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고 지금 저축은행의 금리를 비교를 해보니까 안 그래도
네.
보통 한 1년 2년짜리 적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이자를 따라오는 게 없고 3년이 넘어가야만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를 조금 따라오는 그거보다 조금 상회하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19세가 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으면
네.
부모가 그냥 자녀 이름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소득 요건과 이런 것들만 맞으면 되는데 그런
예.
경우 있을 거예요. 부모님 돈으로 우리 아들 뭐 나중에 장가 갈 때 혹은 우리 딸 시집 갈 때 요 정도 좀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아들
네.
명의로 넣어주고 싶다. 좀 큰 돈 좀 물려주고 싶다. 증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금액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네.
일단 1,500만 원까지는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월 최대 50만 원
네.
그리고 연간 600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자산을 물려주기엔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청년 우대형의 혜택은 최대 10년까지만 주어지고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예.
이걸로 막 몇 억씩 증여한다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그러면 나는 집 살 계획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네.
재테크 목적으로도 이런 일반 적금 대신 이거 가입하는 게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청약이라는 것 자체는 뭐 청년 희망주택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렇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어떤 공적인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기본적인데
네.
아,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런 건 상관없다. 그냥 재테크 목적으로 이자 많이 받을 저축으로 가입할래라고 한다면 제가 대신 이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적금으로 따져보니까 시중 저축은행. 저축은행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짜리 적금에 필적하는. 그러니까 3년짜리 적금은 대신 이제 세금을 떼죠.
네.
따져봤더니 그 세금을 떼면은 3년짜리 적금이 아주 미미하게 유리하긴 한데 그런 저축은행이 한두 군데라서 그걸 찾아가기가 힘드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요거 가입해서 한 3년 이상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면 다른 건 하나는 또 못하는 거죠?
그렇죠. 유일하게 청약통장은 개인 1인 1명 1개의 통장만 알겠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한 1년 동안 붙고 나중에 이자 높다니까 이거 붙다가
예.
이걸로 여행 가야지, 아니면 이걸로 뭐 공부하러 해외 가야지,
네.
아니면 결혼 자금에 보태야지 이런 네. 목적으로는 못 쓰겠네요.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깨고 그렇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청약 통장 다시 보아야 되니
맞습니다.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이 청약 기능은 오랜 기간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네.
그 기능을 생각하면 절대로 중간에 나는 이걸로 뭐 여행 가야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자금 써야지 알겠어요. 이런 용도는 안 맞습니다.
다만 청약 통장을 내가 하나 만들랜다.
예.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요건이 맞다면 이걸로 하는 게 좋다는.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죠.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데.
청년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외모는 청년인데.
그러니까요.
마음은 더 청년이신 것 같은데.
그럼요. 이진우 진행자님도 일단 혜택을 주면 좋은데 일단 청년들에게 조금 네. 더 우대를 준다. 이쪽으로 저축하셔라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이내에 깰 거면 이거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3년 이내라고 한다면 그냥 저축은행 그냥. 2년짜리 적금 이게 훨씬 유리하고
네.
3년이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적금보다는 적금이 이걸 따라올 만한 게 없더라고요. 따져보면
네.
이걸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또 청약통장 쥐고 있어야 될 수 있으니까.
네.
10년 이상 나는 저축을 하고 싶다.
네.
예를 들면 청년들은 이제부터는 뭐 그럴 상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20살 때부터 나중에 뭐 전세금도 마련할 거야. 뭐 집 살 돈도 마련할 거야.
심지어는 노후 대비도 시작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한 달에 많은 돈을 넣지는 못하지만
네.
난 10년 이상 계속 붙고 싶다고 할 때
예.
비교할 만한 다른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이 청약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좀 애매하긴 해요. 청약의 네. 기능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본질을 제외하고 저축의 기능으로만 놓고 비교를 해보니 한 1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게 보험 상품이 있죠.
예.
보험 상품은 가장 큰 단점이 사업비 수수료를 많이 뗀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이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10년이 넘어가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성 보험 상품은 어떨까?
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저축성 보험의 가장 큰 단점인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적축 보험 상품은 수수료도 선취가 아니라
네.
나중에 이자에서 떼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렉트 저축성 보험과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비교해봤더니 어떨까 봤더니 10년이 지나가더라도 청약통장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난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뭐 보험사 저축이 좋다더라.
네.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비교해 보면 수수료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하고 심지어 이제 보험 상품은 복리로 이자를 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유리하고 다만 10년은 훌쩍 넘는 기간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이 청년 우대형 통장은 혜택이 10년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가입 후로부터 우대금리 적용해 주는 건 10년까지고 120개월이 지나면
10년 이후에는
예, 정상금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그 10년치의 이자만 3.3%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서는 달라질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이제 변수도 너무 많아지고
네.
또 청년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통장이든지 간에 청약 통장은 세대주라고 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그래도 다른 상품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청약통장 가입하지 말고 있을 걸.
아, 그렇죠.
그 청약통장 그 김현우 소장님인가요? 지지난달에 나와서 손에 네. 잡히는 경제에서
네.
사회초년생은 꼭 하나 가입하면 좋은 금융상품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청약통장 가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듣고 가입하신 분은
네.
그럼 그거 깨고 여기로 또 다시 가입하라는 말이냐.
네.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예.
나라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이
네.
얘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 무주택 요건, 또 나이 요건을 다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꿀
예.
수가 있어요.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예.
다만 이미 가입하신 그 기간 동안 작년에 저는 작년 1월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이런 분들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소급 적용해 주진 않고
아, 예, 예. 예.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 딱 하면 지금부터는 적용을 해주고
가입한 이력은 인정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가입한 네. 이력 기간 이런 것들 다 청약 기간으로 인정해 주니까 뭐 전혀 불이익 없이 이제 내일 알겠습니다. 이후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은행에다 절차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네.
오기 전에 전화 받더니 아직까지 내려온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내일 모레 정도면
예.
어떤 서류 준비해야 되는지 은행에 미리 확인하시고 날도 더우니까
네. 네.
그리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건 한 며칠이나 몇 주 정도 후에 가야
네.
은행 직원분들도 이제 익숙해져서
네,
빨리빨리 해주시죠.
착오가 또 없으실 거예요.
네. 아무 은행이나 다 됩니까?
요거는 이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예.
주택청약을 취급하는 은행 9개 은행이 있습니다. 기존에 뭐 가입하신 분들은
예, 거기 가시면 될 거고.
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내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뭐 물론 시간이 넉넉히 네. 남았지만은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보면 아주 큰 혜택은 아닌데 사실은.
아 근데 뭐 이자 따져 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네.
또 모르면 손해니까요.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